사무엘상 4장 1절부터 22절까지 주시는 우리 하나님 말씀이라합니다.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려고 에벤에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은 아벡에 진쳤더니 이스라엘을 대하여 항오를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천명가량이라. 백성이 진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오늘 블레셋 사람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에 백성이 실로에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 있었더라.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침해 땅이 울린지라.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가로되 히브리 진에서 큰 소리로 외침은 어찌미뇨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전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가로되 신이 진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가로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일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오.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어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말고 대장부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블레셋 사람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의 보병에 엎드러진 자가 3만이었으며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당일에 어떤 베냐민 사람이 진에서 달려나와 그곳을 찍고 그 머리에 티끌을 무릅쓰고 실로에 이르니라. 그가 이럴 때는 엘리가 길 곁 자기 의자에 앉아 기다리며 그 마음이 여호와의 궤로 인하여 떨릴지음이라. 그 사람이 성에 들어오며 고함해 온 성이 부르짖는지라. 엘리가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가로되 이 훤화하는 소리는 어찌미뇨. 그 사람이 빨리 와서 엘리에게 고하니 때에 엘리의 나이 98이라 그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그 사람이 엘리에게 고하되 나는 진 중에서 나온 자라. 내가 오늘 진 중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엘리가 가로되 내 아들아 일이 어찌 되었느냐. 소식을 전하는 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큰 살육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나이다. 하나님의 궤를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자빠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 많고 비둔한 연고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그의 며느리 비느하스의 아내가 잉태하여 산기가 가까웠더니 하나님의 궤 빼앗긴 것과 그 시부와 남편의 죽은 소문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굽부려 해산하고 죽어갈 때에 곁에 섰던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라. 내가 아들을 낳았다 하되 그가 대답지도 아니하며 관념치도 아니하고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궤가 빼앗겼고 그 시부와 남편이 죽었음을 인함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님께서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부드럽게 되어 말씀 앞에서 회개하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예수님의 은혜만을 붙드는 시간으로 더욱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성령님께 맡겨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예, 우리 지금까지 사무엘상 3장까지 말씀 살펴보았고요. 이제 오늘부터 앞으로 3시간은 이 4장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와 두 아들들이 타락한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이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예비하여 이스라엘, 곧 당시의 교회의 회복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어려서부터 이스라엘의 사사요, 제사장이요, 선지자로 예비되어 부르심을 받는 내용을 우리 지난 시간까지 사무엘상 3장까지의 말씀에서 이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4장부터 6장까지의 말씀을 볼 텐데 이 4장부터 6장까지의 말씀에서는 사무엘이 잠시 등장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엘리의 집에 선포하신 심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주시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7장으로 가면 이제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새로운 제사장과 선지자와 사사로 다시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이제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을 벌이는 사건이 나와요. 아직까지 엘리와 두 아들들이 이스라엘의 제사장이었을 때, 타락한 제사장이었을 때에 이스라엘이 블레셋 대적과 전쟁을 벌이는 사건이 나옵니다. 두 번에 걸쳐서 전쟁을 하게 되는데 두 번 다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대적에게 패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지금까지 3장까지의 말씀에서는 먼저 그 이스라엘의 대표격이라고 할 수 있는 그 교회를 이끌었던 인도자라고 할 수 있었던 목자와도 같았던 제사장들 엘리와 그 두 아들들의 죄악을 보여주셨죠. 이제 오늘부터는 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통해 당시 이스라엘의 타락상, 이스라엘이 어떻게 타락하여 하나님을 예배했는가, 그 타락한 예배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자, 그 내용을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볼 텐데 먼저 블레셋과의 첫 번째 전쟁에 관한 내용이 1절하고 2절에 나와요. Verse 1 and 2. 1절 뒷부분에 보시면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려고 에벤에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은 아벡에 진쳤더니 이스라엘을 대하여 항오를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천명가량이라. 자,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쟁, 즉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단의 백성들과의 전쟁을 벌이는데 구약적인 현실로 4천명의 군사가 하나님 백성들이 죽는 큰 패배를 당합니다. 그리고 그 패배를 하고 와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요. 그때 이스라엘 장로들이 왜 우리가 패하였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저 원수 사단의 백성과의 전쟁에서 우리가 패하였는가를 돌아보며 이제 어떻게 말했나요? 이어는 3절에 보시면 verse 3. 백성이 진으로 돌아오며 이스라엘 장로들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오늘 블레셋 사람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여러분, 지금 이 이스라엘 장로들의 하는 말이 어떻게 들리시나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왜 전쟁에 패했느냐? 아,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전쟁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전쟁을 싸워 승리하자고 하는 믿음의 말처럼 들리지 않나요? 그런데 잘 보시면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일단 그들은 전쟁의 패배의 원인을 어디서 찾고 있느냐?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오늘 블레셋 사람 앞에서 패하게 하셨는고? 우리가 패한 원인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왜 우리를 대적 원수에게서 패하게 하셨는가? 라고 찾고 있는 거예요, 이유를. 그런데 그 원인을 찾을 때에 그들은 어디부터 돌아봐야 했을까요? 어디부터? 자기 자신들을 돌아보며 자기들에게서 그 원인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았어요. 그 원인을 하나님에게서 찾았습니다.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좀 볼 필요가 있어요. 그들이 처음 전쟁을 벌일 때부터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고요. 하나님의 전쟁을 하지도 않았고 그들 자신의 전쟁을 하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쟁을 패하니 우리가 패한 이유가 하나님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아니 우리는 하나님 믿는 백성인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했다면 우리가 왜 패했겠느냐?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 없이 전쟁을 싸우려고 했던 자신들을 돌아보지 않고 뭐라 그러냐면 이번에는 하나님의 언약궤라도 가져다가 우리 가운데 두어 그것으로 전쟁을 치르고 승리하자. 그 언약궤로 하여금 우리를 구원하게 하자.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것을 보여주시는 걸까요? 이러한 이스라엘의 모습에서 우리로 무엇을 보게 하시는 것인가? 지금까지도 여러 죄악상을 보았죠. 사사시대 말기에 그 이스라엘의 가장 타락한 죄악상. 오늘 본문에서도 당시 이스라엘, 당시 교회의 타락상을 보여주시는데 어떻게 보여주시느냐?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긴 것으로 보여주십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사사시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떠나 살았던 삶이었다는 것을 보여주시죠. 그러다가 하나님을 찾아요. 어떤 때 찾죠? 그들이 필요할 때. 그들은 그들의 필요를 위해서만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그저 그 어려움에서 건져지기 위해 하나님께 부르짖었죠. 그래서 우리가 사사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사이클이에요. 일곱 번이나 계속되죠. 계속해서 하나님 버리고 살다가 대적에게서 공격을 받고 어려움에 처하면 그때에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스라엘의 사사들을 세워주시죠. 그리고 이스라엘을 대적의 손에서 건져주십니다. 그런데 그리고 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하나님 버리고 살았습니다. 이런 죄악의 순환이 사사시대가 끝날 때까지 계속돼요. 그리고 더욱더욱 타락해 가죠. 그리고 나중에는 하나님 찾지도 않아요.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악한 사사시대의 마지막 때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교회가 가장 타락하던 시기.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의 사건은 세상 백성들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하나님 백성들, 이스라엘이 구약의 교회였잖아요. 교회의 가장 타락한 타락상을 이렇게 보여주십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백성이라고 믿고 살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항상 자기들 편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자기 소견대로 하나님 믿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소견대로 살았죠. 하나님 말씀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말씀의 올바른 가르침의 바운더리는 온데간데 없었다는 거죠. 자기 멋대로 믿고 멋대로 알고 자기 멋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믿음도 자기 멋대로의 믿음이었습니다. 각기 자기가 믿는 하나님이 다 달라요. 자기 소견대로 믿는 거죠. 철저히 자기 중심의 믿음, 자기 중심의 예배, 세상 중심의 믿음, 세상 중심의 예배였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열심과 정성을 다하면 하나님이 받아주셔서 복 주실 것이라고 믿었다는 거죠. 그리고 전쟁을 할 때 자기들이 하나님을 찾으면 승리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이런 믿음, 이런 예배의 삶을 잘 보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섬기며 산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거꾸로 그들이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을 불러와서 자기들을 섬기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자기들 멋대로 언약궤까지 지성소에까지 들어가서 가지고 옵니다. 엘리도 이거는 잘못됐다는 걸 알았어요. 떨어요, 덜덜덜덜. 엘리가 언약궤가 임의로 멋대로 가져가게 된 것을 알고. 자기들이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도 데려다가 전쟁을 이기자. 그 언약궤가 우리를 구원하게 하자. 하나님 믿고 싸운 전쟁처럼 보이지만 아니었다는 거죠. 잘 분별해야 됩니다. 하나님 찾은 것 같죠? 아니에요. 하나님을 우상처럼 찾고 섬겼던 거짓 믿음이라는 걸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들의 거짓 믿음이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느냐? 바로 그거라는 거죠.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크게 패한 후에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로 오늘 블레셋 사람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하며 패배의 원인을 돌아볼 때에 그들의 모습에서 그들의 삶에서 보이지 않는 게 있다는 거죠. 그게 뭘까요? 당시 그들의 예배가 얼마나 타락했는지, 당시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지 않았다는 것, 건강한 교제를 나누고 있지 않았다는 것이 여기서 드러납니다. 뭐가 안 보일까요? 뭐가 안 보일까요? 형제 여러분, 이것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우리는 구원 역사 속에서 특별히 사사시대에 이스라엘이 대적과의 전쟁에서 패배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부터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사사기 2장으로 한번 가보시겠어요? 2장 11절에서 14절. 그 앞에 Judges chapter 2 verse 11 through 14. 사사기 2장 11절에서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 곧 그 사방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쫓아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붙여 그들로 노략을 당케 하시며 또 사방 모든 대적의 손에 파심해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치 못하였으며. 이 말씀을 잘 들어보시면 구약에서 특별히 사사시대 때에 하나님 백성들이 이방 대적에 의해서 전쟁에서 패하는 것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거죠.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걸 알려주셨습니다. 너희가 왜 전쟁에서 패하는가 이유를 알려주셨습니다. 그들이 그들을 구원하신 교회가 그들의 구원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 우상처럼 섬기며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 예배가 타락했기 때문에 였다는 거죠. 분명히 알려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기억했다면 어디부터 돌아봐야 했는가?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장로들과 백성들은 전쟁에서 패한 후에 돌아와 먼저 무엇을 해야 했는가? 자기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며 살았던 죄를 회개해야 했습니다. 자기 소견대로, 자기 멋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고 알고 예배했던 삶을 회개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 얘기도 나오고 하나님 뭐 얘기 다 하지만 이스라엘 장로들이 자기 자신들의 죄를 돌아보거나 회개하는 모습이 전혀 보이지를 않는다는 거죠. 아니 이스라엘의 장로들뿐만 아니라 그 백성들의 죄를 다루고 거룩함을 지켜야 하는 당시 제사장들까지 다 함께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온 백성들을 그들과 같은 삶으로 이끌었고요.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다는 거죠. 그러한 타락한 교회의 현실이 이렇게 전쟁에서 패하고도 자신들을 돌아보며 회개하지 않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사무엘상 3장에서 이미 우리는 당시의 제사장 엘리와 두 아들들인 홈니와 비느하스가 타락하여 하나님께서 제사장 엘리의 집에 심판을 선포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3장 12절에서 13절에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 집을 영영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이른 것은 그의 아는 죄악을 인함이니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제사장부터 장로들, 온 백성들, 교회의 직분자들, 온 성도들 다 함께 타락하고 하나님 앞에서 함께 범죄하였기 때문에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크게 패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전 사사시대에 걸쳐 전쟁의 패배를 통해 끊임없이 이스라엘의 죄를 다루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자신들의 죄를 전혀 들여다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대적에게서 건져진 후에 잠깐 돌이키는 듯 했지만 잠깐이라도 돌이키지 않으면 그건 아니잖아요. 잠깐 구해줬으니까 잠깐 반짝 감사하는 척 했겠죠. 그러나 또 똑같은 죄악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세상 문제가 해결되자 곧바로 하나님 버리고 살았습니다. 진정한 회개가 아니었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도 그들이 전쟁에서 패한 후 자기 삶 돌아보며 가장 먼저 우리가 왜 패했는고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했구나 돌아보며 회개해야 했는데 그러한 모습은 보이지 않고 뭘 하고 있느냐 실로에 가서 원약궤라도 가져와 이 전쟁을 이기자. 무엇을 알려주나요? 그들은 언약궤를 마치 자기들에게 승리를 가져다 줄 우상이나 부적처럼 여기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이렇게 여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마치 그들의 승리를 위한 수호신처럼 여기고 있는 겁니다. 자기들의 세상 유익을 위해서 필요할 때 하나님을 찾고 이용하는 관계. 돌이켜 회개하며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 불러다가 우리 뜻을 이루게 하자. 말씀 안에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고 회개와 믿음으로 나누는 교제의 모습은 전혀 보이지가 않습니다. 당시 교회인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깨져 있는지, 당시 교회의 예배가 얼마나 타락했는지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특히 언제 드러나느냐? 전쟁에서 패하죠. 세상에서 어려움이 찾아오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지가 드러나는 거죠. 거짓 세상 믿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에게 승리를 가져다 줄 이 우상이나 부적처럼 여겼던 언약궤. 이 언약궤는 궁극적으로 무엇을 보여주는 현실이었나요? 언약궤 자체에 무슨 전쟁을 이기게 하거나 구원을 가져다 주는 신비한 능력이 있었나요? 언약궤 자체에? 절대 그렇지 않았어요. 죄인들은 항상 그렇게 여겨요. 처음부터 그랬죠. 아담과 이브도 선악과 자체에 무슨 하나님처럼 되게 하는 신비한 효력이 있는 것처럼 다 우상화시켜버립니다. 그들은 이 언약궤를 어떻게 여겨야 했을까요? 우리가 언약궤의 현실을 알려주는 두 구절이 있는데요. 출애굽기 25장 22절 그리고 역대상 28장 2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Exodus chapter 25 verse 22 거기서 즉 지성소예요.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언약궤를 말합니다. 언약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역대상 28장 2절에 이에 다윗 왕이 일어나 가로되 나의 형제들 나의 백성들아 내 말을 들으라. 나는 여호와의 언약궤 즉 우리 하나님의 발등상을 봉안할 전 건축할 마음이 있어 건축할 재료를 준비하였다. 하나님께서 성막과 성전을 짓게 하실 때에 지성소 안에 언약궤를 두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언약궤의 현실이 어떠한 현실이냐를 이렇게 알려주세요. 언약궤를 부르는 이름이 또 있었어요. 증거궤, Ark of the Covenant, 증거궤라고도 불렸고요. 그 다음에 그 안에 속죄소라는 게 있습니다. 언약궤에. 이 속죄소라는 것은 언약궤의 cover예요. 덮개. 그러니까 언약궤의 통이 이렇게 있으면 그 언약궤를 덮는 통이 덮는 덮개가 속죄소라고도 불렀고요. 이 속죄소의 또 다른 이름은 뭐였죠? 시은좌 혹은 은혜의 보좌, Mercy Seat라고 불렀죠. 시은좌. 다시 말하면 언약궤가 이렇게 있으면 그 언약궤 덮개는 하나님이 좌정하여 앉으시는 보좌와 같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4장에 가면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자라는 구절이 있죠. 그 은혜의 보좌가 바로 이 시은좌, mercy seat,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계신 지성소를 가리키고 있는 거죠. 언약궤를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속죄소 덮개 위에, 언약궤 덮개 위에, 속죄소 위에 앉으실 때에 속죄소가 덮고 있는 언약궤는 마치 방금 읽은 28장, 역대상 28장에서 말씀하시는 것 같이 하나님의 발등상이다. 하나님이 좌정하시고 임재하시는 곳이다. 라는 거죠. 그리고 이 언약궤 위에 내 보좌를 두고 임재하며 내가 모세를 만나겠다. 출애굽기 말씀입니다. 그래서 언약궤는 뭘 가리키고 있느냐?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 언약궤 자체에 무슨 신비한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언약궤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그 복된 언약의 현실을 맛보고 누리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 언약궤를 성막이나 성전 안에 지성소에 두게 하시고 지성소는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시는 곳으로 아무나 가까이 할 수 없게 하셨다는 겁니다. 왜 예전에 여러분 생각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구원을 받은 후에 이제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죠. 그때 그 요단강을 제일 첫 번째로 건넜던 것이 무엇이었죠? 가장 먼저 제사장들이 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을 건넙니다. 뭘 알려주시는 걸까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어 그의 백성들 앞서 그들의 여정을 가시고 인도하시며 하나님이 약속하신 기업의 땅 가나안을 친히 하나님이 정복하시어 그의 백성들에게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 크신 은혜를 알려주시는 겁니다. 또 있었죠. 여리고성 무너뜨릴 때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메고 가라. 그래서 언약궤 메고 그의 백성들과 함께 그 여리고성 돌다가 여리고성 무너뜨리고 정복하고 승리하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어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이 언약궤를 바라봤어야 하는데 언약궤 자체를 그들의 우상과 부적처럼 여겼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명하시지도 않았는데 언약궤를 자기 멋대로 가져와서 그 언약궤를 앞세워서 전쟁을 치르려 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이렇게 미신적으로 우상처럼 섬기려는 모습이 있지 않나요? 하나님과 아버지와 아들의 올바른 관계, 그리고 회개 가운데 나누는 올바른 교제는 없고 그저 필요할 때, 어려울 때만 부르짖고 찾고 이용하려는 수호신처럼 하나님을 여기는 모습 있지 않나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에는 기쁨이 없고 하나님이 나를 잘되게 해주시는 것에만 기쁨을 찾으려는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찾고 이루기보다 그저 우리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 섬긴다고 하고 하나님 예배한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은혜의 보좌에 앉아계신 그 하나님을 우리 멋대로 부르고 우리 멋대로 내려다가 우리가 원하는 뜻을 이루자 하고 있지 않나요? 예배, 기도, 그런 모습 아닌가요? 분명히 교회 안에 믿는 자고 하는 자들 안에 이러한 죄악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타락입니다. 정말 우리도 잘 분별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부터 돌아봐야 됩니다. 근데 재밌는 게 있어요. 이런 거짓 믿음에도 열심은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열심이 대단해요. 실로에 가서 기어코 언약궤를 가지고 옵니다. 오늘 보면 4절에 보세요. Verse 4. 이에 백성이 실로에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 있었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로에서 하나님 언약궤를 자기들 멋대로 가져오는데 엘리의 두 아들인 제사장 홈니와 비느하스가 그 언약궤와 함께 등장하는 거죠. 어떻게 해서든지 전쟁에서 이기려고 정말 열심과 정성으로 언약궤를 실로에서부터 가지고 옵니다. 그 언약궤를 맨 자들이 이스라엘의 진 가운데로 이 홈니와 비느하스와 함께 들어올 때 그 이스라엘의 반응이 어떠했나요? 난리가 납니다. 언약궤가 마침내 우리와 함께한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실 것이다. 우리가 승리할 것이다. 큰 소리로 외치며 이 두 제사장과 언약궤를 열렬히 환영하며 환호했습니다. 5절에 보면 땅이 울릴 정도로 블레셋 진까지 막 울릴 정도로 큰 소리로 외쳤대요. 큰 소리로 뭐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찬송했다는 겁니다. 사무엘상 4장 5절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침해 땅이 울린지라. 블레셋 사람까지 들어요. 대단한 열광입니다. 겉으로 볼 때에는 엄청난 감동의 예배 아니에요. 그냥 찬송하면 난리가 나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아이러니합니까? 타락한 거짓 예배에도요. 열심은 있고 열광도 있습니다. 예전에도 그랬죠? 모세가 시내산에서 더디 내려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우리가 어떻게 예배도 안 하고 가만히 있을 수가 있느냐? 야 우리 소형상 하나 만들어서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해낸 하나님이다! 외치며 거짓 예배할 때의 모습 똑같았습니다. 정말 열심으로 얼마나 정성을 다했냐면요 자기들이 그 귀하게 가지고 있던 금붙이들 집에 있는 것들 다 가지고 왔어요. 하나님 앞에 바치려고. 그 금붙이로 만든 소형상 앞에서 먹고 마시고 뛰놀고 난리를 치며 하나님 예배한다고 했습니다. 다 지식이 없는 열심.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들이었던 거짓 예배. 자기들의 기쁨과 만족이 예배의 목적이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죠? 그들을 다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 예배한다고 난리치고 열광하는 자들 심판자로 오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수많은 자들이 당시 죽임을 당합니다. 오늘 본문은 어떤가요? 결국 이 언약궤를 가지고 치른 두 번째 전쟁, 그래서 승리했나요? 언약궤가 왔으므로 그들이 원하는 대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했나요?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더 크게 패해서 3만 명의 군사가 죽고요. 언약궤도 빼앗기고 이 두 제사장들까지 함께 죽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그들의 헛된 열심과 정성을 물리치시고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열심과 정성을 다했으니 받아야지, 받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함께 오기는 왔는데 하나님이 그 언약궤가 지성소로부터 이 전쟁터까지 오게 하는 것을 허락하셨는데 하나님이 그들의 구원자로 오시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대적이 되어 그 이스라엘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을 멸하기 위해 심판자로 오십니다. 이스라엘은 자기들 임의대로 언약궤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이 우리 구원자가 되어 우리를 위해 싸워주실 것이라고 믿고 환호하고 난리하고 열광을 하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심판자로 오셔서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에 그날에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권능도 행하고 주의 이름으로 예배도 드리고 주의 이름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 그러시죠?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내 편인 줄 알았죠. 나를 위한 분인 줄 알았죠. 내가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와서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들어주는 분인 줄 알았는데 실상은 나를 물리치시고 오히려 심판을 내리기 위해 오신다면 정말 이것보다 더 큰 착각이 어디 있을까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 누구의 모습을 보게 하느냐? 예수님 오셨을 때 유대인 지도자들의 모습과 같습니다. 이 유대인 지도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늘 자기의 의를 내세우고 자랑하며 살았던 자들이죠. 그들은 항상 하나님이 자기들 편이고 자기들을 위하시고 하나님이 오시면 자기들을 가장 먼저 상 주실 것이라고 믿고 살았어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 그런데 하나님이 오셨어요.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들이 자기들이 예배한다고 하는 그 하나님을 죽여버려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입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그들에게 심판을 선포하세요. 즉 그들은 엄청난 착각을 하며 거짓 믿음으로 하나님 예배하며 살았다는 거죠. 잘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하나님 믿지 않았나요? 그들이 하나님 예배하지 않았나요? 그들에게 열심과 정성이 부족했나요? 아닙니다. 다 믿는다고 했고요. 다 예배한다고 했고요. 다 열심과 정성은 다 했습니다. 그런데 말씀으로 예수님의 복음으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는 맺지 않았다는 거죠. 건강한 교제도 나누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고요? 그들의 삶에도 보이지 않는 게 있어요. 바로 회개입니다. 장녀와 세리들은 고개를 들지 못하고 가슴을 치며 회개했죠. 예수님 영접하고 교제를 나눴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고개를 들고 내가 저 창녀와 세리들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전혀 회개가 없었습니다. 그것으로 그들의 믿음과 예배가 가짜였다는 것을 보여주신다는 거죠. 회개 없는 믿음. 가짜입니다. 믿음과 회개는 동전의 앞뒷면과 같습니다. 복음에서 난 참 믿음은 항상 회개를 수반합니다. 내가 죄인됨을 인정하지 않고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수 있나요? 그게 인정이 안 되고 믿는다고 하는 것은 목적이 다른 데 있다는 거죠. 회개 없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느냐? 목이 곱고 마음이 딱딱한 백성들. 형제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가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우리의 지은 죄를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통회하는 마음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만 붙들고 나 같은 죄인은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된다고 믿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성도는 회개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자죠. 그것이 성령님이 주시는 부드러운 마음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겸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죄인으로 인정하고 예수님의 은혜를 붙드는 것이 진짜 겸손이라는 거죠. 반대로 교만은 뭘까요? 교만. 쉽게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것이 없는 자처럼 살아가는 것. 다시 말하면 마음이 딱딱하여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지 못하는 상태. 그게 교만입니다. 세상적으로는요, 아무리 도덕적이고 아무리 겸손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교만할 수 있다는 거죠. 왜?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죄인됨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과 예수님의 은혜를 붙들지 않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가장 교만한 거예요. 아무리 도덕적으로 훌륭해도. 예수님보다 자기를 내세우고 자기의 의를 자랑하며 살아가는 자. 그러한 자들은 더 나아가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느냐. 늘 남을 고소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심판자의 모습으로 살아가죠. 사단을 닮은 모습입니다. 자기 눈에 들 뽀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티끌만 빼주려고 하죠.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내 편이고 나에게 복 주시고 상 주셔야 하는 분이라 믿으며 살아가는 자. 이렇게 교만한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겸손한 자, 회개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물론 참 회개는 누가 주실 수 있는 거예요? 누가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시는 거죠?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의 말씀의 은혜로. 끊임없이 우리를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거듭나게 하셔서 딱딱한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 자, 마음의 할례를 받게 하신 자,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며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 은혜의 방편인 성례와 기도를 통해 성도의 교제를 통해 교회를 통해 예배를 통해 우리 삶에서 끊임없이 우리 죄를 다뤄주시고 우리 딱딱한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시며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 크건 작건, 자주하건 종종하건 회개하며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용서, 예수님의 피로써 주시는 용서를 누리게 하시고 그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 뜻을 따라 살아가게 하시는 거죠. 건강한 성도의 삶을 이렇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요. 다윗의 산.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잘 볼 수 있습니다. 다윗 자기의 충성된 신하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했죠. 그리고 그 죄를 덮기 위해 우리아까지 전쟁터에서 죽게 했습니다. 그 다윗이 계속해서 회개하지 않았죠. 그리고 그 죄에서 죄악된 마음에서 그 교만함에서 자라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다윗을 가만히 보고 계시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자녀였기 때문에 나단 선지자를 보내세요. 그리고 말씀으로 그 죄를 다뤄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죄사함의 은혜를 간절한 마음으로 붙들게 하세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죠? 그때 다윗이 쓴 시편이 있죠? 시편 51편. 우리는 하나님이 다윗에게 베푸신 놀라운 은혜를 보게 됩니다. 다윗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시고 겸손하게 회개하게 하시어 끝까지 심판받을 자로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구원받은 자로 계속해서 지켜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회개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건강한 성도의 삶에는 회개가 있습니다. 물론 때때로 우리도 죄 가운데서 마치 회개할 것 없는 자처럼 목이 곧고 딱딱한 교만한 마음으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끊임없이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자기 독생자까지 아끼지 않고 바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 앞에서 그리고 우리를 사망과 심판에서 건져주시기 위해 자기 생명까지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예수님의 크신 은혜 앞에서 우리 마음을 끊임없이 부드럽게 해주시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우리의 허물과 죄를 끊임없이 회개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예수님 닮아가려는 열망으로 살아가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삶에서 가장 원하시는 것, 뭐 하나님을 위해 이것을 하고 저것을 하고 그런 거 원하지 않으세요? 가장 원하시는 건 뭘까요? 가장 기뻐하시는 것. 누가복음 15장 7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하리라. 회개하면 예수님 믿고 하나님과 건강한 교제 속에서 하나님 예배하며 살아가는 것. 이걸 가장 기뻐하십니다. 지금 여러분이 와 계신 이 자리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자리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늘 회개의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타락한 교회의 예배와 또 타락한 성도의 삶을 보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우리가 우리 삶을 돌아다 보며 우리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인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할 수 없는 것을 저희들 고백합니다. 그러나 간절한 열망은 정말 늘 회개하는 그 부드러운 마음, 겸손한 마음 속에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회개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주신 구원의 은혜와 사랑을 더욱 깊이 깨닫고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더욱 하나님의 은혜로 회개하는 교회와 성도들, 또한 더욱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예배하는 교회와 성도들로 끝까지 굳게 굳게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512장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